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사 스데반의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진술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요셉에서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 따라서 그 백성이 성장하였고 애굽 내에서 증가되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자손은 불과 7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출애굽이 가까웠을 무렵에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에서 적어도 한 300만 명, 70명에서 300만 명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아졌더니 라는 동사가 수동태인 것으로 보아서 애굽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그렇게 증가시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증가시켰을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더디더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그 과정은 더딜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급격하게 증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이 나라에 나타나게 될 때 마침내 놀라운 일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것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급격히 확장되고 팽창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시건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했었던 다른 왕이 애굽 위에 일어나는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임금은 요셉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인지를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저 그에게는 매일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저 골칫거리였을 따름이었습니다. 19절에 이 사람이 우리의 민족을 책략으로 이용하여 우리의 조상들을 학대하였다.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려는 쪽으로 그들의 갓난 아기들을 내던져지게 만들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것을 염려해서 아주 교활하고 악한 책략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은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힘든 일을 시키고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는 기록이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부추와 마늘은 이게 강장식품이란 그러니까 마늘을 먹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오히려 힘을 내서 더 많은 자손을 낳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산파를 시켜서 유대의 남아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집트의 왕이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지혜롭고 용감한 산파들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급기야 다음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 모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몰살시켜서 그들의 수를 줄이고자 했던 애굽 왕의 악한 계략이었죠. 자, 이렇게 애굽 왕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수적 증가를 막아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이스라엘은 강해지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포악하고 잔인한 권력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세상이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서 도전하더라도 절대로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변질되고 신앙이 무너지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 경건한 교회와 성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20절에 그 시간에 모세가 태어나졌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계속 만족스러웠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세 달을 양육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엔호 카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자, 역시 모세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모세스, 그가 바로 태어나진 것이다. 원서에는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참 아름다운 자였다. 예수는 그 키와 몸이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인물.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 이때를 위한,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성도.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장래의 배우자가 꼭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때 아름다운 사람은 길거리에 허다합니다. 요즘은 뭐 전부 다 미남 미녀들이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한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 한 시대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석 달이나 그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의 딸에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21절에 그런데 그가 버려진 후 바로의 딸이 그를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그녀 자신의 아들로 양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들로 삼아서 양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온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 속에서 훈련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들과 행위들 속에 능력이 계속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의 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셨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셨듯이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게 사자의 젖을 먹이면서 양을 키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시고도 털끝 하나 해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그냥 히브리 부모 밑에서 다행히 숨어서 자라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훗날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 그가 하나님이 쓰실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훈련을 바로의 왕궁에서 그가 그 모든 것을 섭렵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이집트의 학문, 그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졌던 그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그가 다 습득해서 말과 행사가 능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의 원수의 품에서 그를 길러내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키운 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세상의 일반 학문의 영역 속에서도 자연 계시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고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과정도 반대로 슬프고 눈물 나고 고독하고 배신당하고 위험한 상황도 하나님은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뭐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그가 지금 기소된 제목이 뭐냐? 그가 모세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집사 스데반을 뭘로 고소했느냐? 네가 우리의 위대한 조상 모세를 네가 모독했다. 그게 지금 스데반 집사의 죄목인데, 자,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는 모세에 관해서 그 누구 못지않게 완벽하게 그 모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꿰고 이것을 쫙 설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이상으로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서술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은 완벽하게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의 종교의 신학이 뭔지 나에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막힘없이 주저함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명쾌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 신앙의 우수성에 대해서 스데반처럼 수려하게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누구도 그를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 중에 책을 잡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물 흐르는 것처럼 그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모세에 대해서 풀어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스데반은 설명하기를 이제 왕궁에서 호화롭고 평안한 생활을 하던 모세가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40년의 시간이 그에게 채워지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이 40이 되자 갑자기 불현듯 자신의 민족 동포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을 우연히 갖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그의 마음속에서 깨보내신 것이죠.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 호의호식하던 그가 왜 갑자기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겠습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사자의 새끼를 언제까지 개와 함께 키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건져내실 빌미를 만드셨습니다. 24절 이하에서 모세가 어떤 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스데반은 설명합니다. 모세는 먼저는 동족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다음 날 서로 다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재하려다가 그만 어제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살해한 것이 발각이 되고 그는 그 길로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쳐서 정처 없는 방황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 말 중에 도망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땅 안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가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왕궁에서 생활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는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40년 동안을 이후 40년 동안을 나그네처럼 지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이방인 저 타지의 외국인으로서의 40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에게 긴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작정이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섭리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유대주의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모세를 준비시키셨듯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의 출생과 성장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적인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모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을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듣고 이야기를 바라면서 스데반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절대로 이르지도 더디지도 않습니다. 30절로 보십시오. 그리고 40년이 채워졌을 때 시내산의 광야에서 천사가 가시덤불의 불에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40년 시간이 찼을 때 도합 80년의 시간이 지나간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자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스데반이 계속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이 정한 그 지점 계속 이 언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뒤에다가 깔고 계속 지금 스데반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을 가지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흘러가 버린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져야만 했던 시간, 40년. 예수님에게는 30여 년의 공생애, 아니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의 한 인간 예수로서의 삶, 우리는 뭐든지 그냥 즉시 단번에 그냥 속히 모든 게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참회, 플레로텐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채워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게 몇 년인지.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50년, 60년. 모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워져야만 되는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조급할 때가 있고 초조할 때가 있으나 이건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입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내 채워져야 될 시간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린 절대로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천사를 보내어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때까지 채워져야 될 시간을 이 땅에서 채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그 시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죠. 31절에서 32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파악하려고 접근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발생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전율하게 되어 감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고 불꽃이 활활 나무에서 타고 있단 말이죠. 기이한 광경이잖아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갔을 때 그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장본인이신데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배웁게 되기까지는 장장 8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0년이 지나간 어느 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처음부터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없는 것은 압니다만 많은 경우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슴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감격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화인처럼 새겨져 있습니까? 모세는 80년이 지나간 어느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율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굴복당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생애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지금도 음성을 통해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 속에서 깊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모세 기뻐했나요? 행복했나요? 뛸 듯이 즐거워하면서 비명을 질렀나요? 성경은 그가 크게 무서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가볍게 묘사합니다. 아주 경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죄인 앞에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심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피조물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랑.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감정을 절대로 인간을 대상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땐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외감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그 사랑,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존재하심 앞에 그렇게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아우, 그 마음씨 좋은 그 옆집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요, 제가 이렇게 동산을 거닐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잠꼬대 같은 소리들 합니다. 이 순진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취급되고 묘사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우리의 영혼이 감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든 가벼움과 천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만함과 교만함은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먼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큰 두려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 가장 그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차례로 설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들 속에 찾아오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생애를 이처럼 주도 면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논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출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익히 아는 인물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섭리하셨고 그들을 통치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그분을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그 예고편격으로 그들이 잘 아는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인물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머리로만. 그들이 줄줄이 외우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조상들, 그 이름들만 알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무지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임을 스데반은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준비하셨고 80년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에서 그를 이끌어 오셨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도 우연이 아님을 그대들이 그렇게 우습게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찾게 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복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스데반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의 빗나간 열심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마치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스데반은 통렬하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스데반은 유대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부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자기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었던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십자가에 죽인 강팍하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음을 스데반은 그의 설교와 논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과 율법을 들먹였지만 그들의 조상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정작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과연 잘 알고 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나에게 복 주시기만을 원하는 하나님으로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교인들은 아직도 열심으로 내가 섬기면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들을 버리지 않고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나의 의와 열심으로 공로를 얻기를 원하고 특권을 누리기를 바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아집과 무지에서 우리가 과연 완전히 벗어난 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까닭 없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80년을 준비시켜서 그를 콜링하셨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속하신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를 오늘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하고 지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